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오늘 의회에서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폐쇄하고 중국 주재 대사관의 관련 업무를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과 탄도일 미사일 실험으로 발생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집 총리는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등 북한의 위협과 관련된 유엔 결의를 전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왔다며 북한과의 외교, 정치, 경제적 교류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북한에 대사를 다시 파견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는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미한일 고위 군 당국자들이 어제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에 대해 무책임한 도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미군 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린 회의에는 조셉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과 정경도 한국 합참의장, 가와노 가스토시 일본 통합 막류장이 참석했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3국 합참의장들이 영내 긴장을 악화하는 무책임한 도발 행위와 파괴적이고 무모한 개발을 중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합참의장은 또 동북아시아 지역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다자간, 삼자간 협력 방안을 비롯해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 구호, 사이버 전쟁과 관련된 상호 운용성과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오늘 한국과 중국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대표는 현 북한 상황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첫 기소 발표가 이르면 오늘 이뤄질 계획입니다. 연방 대배심은 지난 27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으며 그 내용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기소 대상자의 신원이나 혐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검찰이 보통 덜 중요한 인물에서 시작해 중심 인물로 좁혀가는 전략을 쓴다며 처음 기소되는 사람은 주변 인물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끔찍하고 국가에 해가 되는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전례가 없는 듯한 반격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전 대선 후보가 많은 죄를 졌고 관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스페인 중앙정부와 독립을 선포한 카탈루냐 자치정부 간의 통치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검찰은 오늘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추진해온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을 반역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카탈루냐 독립 선포 후 첫 평일을 맞은 오늘 카탈루냐 경찰 당국은 바르셀로나 내 정부 청사 등에 진입했으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현재까지 스페인 중앙정부에 의해 권력을 박탈당한 푸지데몬 수반과 내각 인사들이 사무실에 출근하려는 움직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어제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최대 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독립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소위 침묵하는 다수로 불리는 독립 반대 세력에서 연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100만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약 3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마리아노 라우이 스페인 총리는 지난 27일 독립을 선포한 카탈루냐 자치의회를 해산하고 12월 21일 조기 지방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어제 이란이 국제사회와 체결한 핵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 테헤란을 찾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청장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이 예민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아마노 사무총장의 과거와 같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견해를 묻게 됐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어겼다며 합의를 불인증한다고 밝힌 뒤 이뤄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들은 서울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두 나라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 당국자가 최근 미국과의 외교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이 시간에는 또 초대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 공영방송 BBC의 대북방송, 영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8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정권의 침략이나 군사적 도발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 나라 국방부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특히 북한은 미한 동맹에 결코 적수가 되지 못한다며 착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28일 서울에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 정권 도발에 대응한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채택한 18개 항의 공동성명에서 어떤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성명에서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을 겨냥해 군사력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should harbor no illusions. The DPRK is overmatched by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alliance.
북한은 결코 한미 동맹에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어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과 핵폭탄을 개발하는 경로로 계속 나아간다면 효과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자신들의 안전도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accept a nuclear North Korea. Diplomacy remains our preferred course of action, but as I have repeatedly emphasized,
매티스 장관은 이날 북핵 문제를 위해 외교적 해법을 계속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북한 정권의 위협이 더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군사적 뒷받침이 중요하며 이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날 안보협의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북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실제로 미국은 외교적 해법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또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과 송영무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 확대와 연계해서 미 해군과 공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내년 50차 한미안보협의회까지 조건에 기초한 기존의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는 게 아니라 빨리 그런 조건을 성숙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가지고 그 시간이 되게 되면은 환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두 나라가 동의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같은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은 상호 운용성에 관한 한국의 무기체계 획득이든 전시작전권 전환이든 관련 조치들이 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강화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두 나라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송영무 장관은 한국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국익을 위해 판단해 봤을 때 배치 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고도 북한 정권의 핵도발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우리의 가장 중대한 목적은 비핵화 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엔 미국에서 매티스 장관 외에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대리가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무력사용 위협을 통한 강압 외교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전략이지만 현실성 여부와 동맹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부작용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을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강압 외교로 풀이하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strategy is essentially coercive diplomacy. We want to use the right combination of pressure and negotiations in order to achieve a peaceful result. But if North Korea refuses,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평화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압박과 협상을 적절히 배합하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한다면 군사 옵션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에 최대한 집중하면서도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선택지 발언을 더 이상 공허한 수사로 일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늘고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에 보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군사력 사용에 대해 진지하다는 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일각의 우려에도 끊임없이 군사 옵션을 부각시키는 것 역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으로 꼽힙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트럼프 정부가 여느 정부보다 자주 군사 옵션을 거론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No, I don't think it's only rhetoric. I think they are seriously conside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Bush administration did not say that or the concern over and over repeatedly over the course of a couple months, right?
트럼프 행정부가 엇갈린 대북 메시지 속에서도 군사 옵션만큼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히 수사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북한의 달라진 도발 행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입니다.
So a lot of that is with North Korea. I think those are the questions that Kim Jong-un and his advisors need to address. And that's the value of negotiation.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례 없이 늘어난 북한의 도발 횟수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에서 군사 옵션으로 이동하는 상황은 결국 김정은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미국 영토나 동맹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전환의 시기라며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출로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며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게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의 진단입니다.
I think we're hearing frustration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hat he's experienced during his brief tenure, you know, 9 to 10 months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significant number of missile launches and the nuclear test that
그러나 미국의 국방 정책을 직접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군사 옵션을 예비하는 것과 실행에 옮기는 것 사이에는 쉽게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은 선제 타격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옵션을 항상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또 미국과 동맹국이 입게 될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라는 설명입니다. 부시 연구원은 미 행정부 내에서 한반도 전쟁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군사 옵션의 이행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자주 언급된 이른바 예방적 타격과 관련해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행정부 관리들의 인식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옵션 이행 여부보다 이를 시사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즉흥적이고 결과적으로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re may be some degree of that, but I think it really is a lot of uncertainty and confusion. You know, brought on by kind of the ad hoc nature of the president's comment.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접근이 전략적 모호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도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군사 옵션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직설적 표현과 외교를 강조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 발언의 차이는 사전 조율된 결과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근본적으로 협상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불일치하게 들리는 대북 메시지가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를 통해 대북 제재의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잘못 모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치광이 전략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감을 유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책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완전 파괴나 폭풍전 고요 등 호전적인 수사로 겁을 먹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첫 순방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맹국들과의 확고한 공조 의지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는 강력한 억제를 한국 등 동맹국에게는 확신을 심어주며 균형 잡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미테리 전 보좌관은 북핵 공조와 자유무역협정 등을 놓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지 주목된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 위협에 맞서 경제 외교적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선 압도적인 무력을 쓸 수 있다는 걸 적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the face of ongoing threats and provocations by the regime in North Korea,
펜스 부통령은 27일 미국 노스다쿠타주 마이너트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에 맞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요구하는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확실히 결집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는 미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미국의 삶의 방식을 수호하기 위해 마이너트 부대원들의 전우가 복무하고 있는 또 다른 자유의 최전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President Trump has made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has, in his words, great strength and patience,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적들은 절대 미군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미국을 위협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항상 평화를 추구하지만 스스로와 동맹들을 지켜야만 할 경우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무력을 사용할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펜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마이노트 공군기지는 미군의 핵무기 삼각체계 가운데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을 제외한 전략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두 가지 전략 핵무기를 동시에 보유한 미군 핵심 기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를 순방하며 다음 달 7일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백악관은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방북 의사를 피력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다루는 방법으로 맞질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27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은 미국 정부의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중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알려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파견하는 것이 현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That's not part of our current plan or thinking for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21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이어 가까운 사이인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필요하다면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말했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북한을 전격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특히 당시 회담을 통해 핵시설 동결과 핵사찰 재개,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미북 고위급 회담 재개 등에 합의하는 등 추후 협상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10년 2차 방북 때는 북한에 무단 입국한 뒤 체포됐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 사면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교 당국자가 최근 미국과의 외교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북한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캐티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외무성 관리가 미북 간 외교 채널의 부재를 암시했다는 CNN 방송 보도와 관련해 그런 채널이 많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서너 개 직접 접촉 채널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외교 채널을 유지할 것이지만 억류 미국인 문제 외에 다른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해당 채널을 통해 미국인 억류 문제 외에 여전히 다른 현안은 논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외교적 관여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이달 말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예정됐던 미북 접촉이 북한 측 요구로 갑자기 취소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트랙2 회의는 미국 정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주제로 전 세계에서 정례적으로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세빈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당초 오슬로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과 만날 예정이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조세빈 특별대표의 참석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 am aware of these reports. There were no plans for Ambassador Yoon to attend.
해당 보도는 알고 있지만 조세빈 특별대표의 참석은 진작부터 예정돼 있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일본 민영방송 TBS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선희 국장과 조세빈 특별대표가 만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된 군사훈련을 이유로 회담 취소를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선제 공격을 제한하는 초당적 법안이 상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승인 없이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상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전쟁 선포권을 명백히 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제1조 8항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의 실제 공격이 가해지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대북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면서도 예외 상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대북 선제 공격 금지 법안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위헌적 선제 공격을 예방할 추가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의회 동의 없이는 국방부 등 연방 부처에 대북 선제 공격용 예산을 할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로 미국이나 한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는 급박한 상황은 예외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한국 전 참전용사 출신인 존 코니어스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6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고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마키 의원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북한 파괴 발언으로 대북 선제 공격의 우려가 커진 점을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인의 3분의 2는 북한이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만 북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한편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 영토나 군대 또는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에만 의회 동의 없이 전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국의 공격이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지만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은 지상군을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48시간 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내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순항미사일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260만 달러의 빚을 30년 넘게 갚지 않고 있다고 체코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과도한 탕감 요구가 걸림돌이라며 체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2017년 현재 북한의 부채가 260만 달러라고 확인했습니다. 야쿱 빈트릭 체코 재무부 대변인은 VOA에 해당 채무는 1990년대 초 발생했으며 현재로선 북한의 부채를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체코와 북한이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채무 관련 협상을 했지만 해결 방안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빈트릭 대변인은 협상 당시 북한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부채의 핵심 부분을 탕감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VOA가 단독 입수한 체코 재무부의 2007년부터 2016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0년 체코 정부에 부채 95%에서 100% 탕감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은 5%를 내더라도 이 금액이 북한에 대한 금융 교육 관련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2010년 협상 당시 체코와 북한이 부채를 환율 변동 등을 감안한 299만 6,058달러로 책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코는 최대 5%만 상환하겠다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고 현물 상환 등 처음 제안과 다른 방식의 상환 방식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이미 합의한 부채 금액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체코 재무부의 2014년 보고서는 양국 간 채무 청산 여부는 최대 5%만 상환하겠다는 북한의 단호한 태도를 바꿀 의지에 달려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빈트릭 대변인은 체코가 러시아의 경우처럼 북한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줄여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빚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여러 외신들은 북한이 부채 중 일부를 인삼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체코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체코는 공산주의 정권 시절 북한에 각종 수송기계와 전동차, 중장비를 수출했습니다. 토마스 지덱 2010년 당시 재무부 차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체코 정부는 북한이 채굴하는 아연을 보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현물 상환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체코 재무부는 북한 부채 발생 원인이 된 거래 내역과 현물 혹은 현금 형태의 상환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26일 현재까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 2012년 432만 달러의 북한 채무 중 39%인 170만 달러만 돌려받고 남은 빚을 청산했습니다. 북한의 부채는 폴란드 공산정권 시절 북한에 납품된 MI-2 군용헬기 등의 대금을 미납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웨덴과 스위스, 핀란드 등을 비롯한 국가들 역시 북한으로부터 40년 넘게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VOA에 현재로선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위스는 2011년 북한과 채무조정 협정을 맺고 상환을 유예했습니다. 폴란드와 북한이 채무청산 협정을 맺은 해 역시 2011년이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유엔 군축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세 건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우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해당 결의에 찬성표를 던지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규탄하는 데 또다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4 in favor, 4 against, 27 abstain. The draft resolution L35 is adopted.
제72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라크의 모하메드 후세인 바르 알루룸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를 비난하는 결의 L35호가 찬성 144표, 반대 4표, 기권 27표로 채택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의를 반대한 4개 나라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입니다. 한국은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과 함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일본이 발의하고 미국 등 40여 개 나라가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한 결의 L35호는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의 행동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결의는 반복적으로 또 빈번하게 이뤄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은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의 중대한 도전으로 역내와 세계 평화와 안전에 유례없고 중대하며 임박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가 지난달 11일 채택한 결의 2375호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발효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지체 없이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함께 모든 핵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북한 외무성의 리인일 대표는 L35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My delegation specially considers that Japan seek an impure political purpose with this draft resolution L35. Furthermore, this resolution
이 대표는 발의국인 일본이 불의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번 결의안을 상정했다며 북한을 언급한 일부 문구는 북한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제1위원회는 결의 L35호와 별도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 L19호와 L42호도 채택했습니다. 찬성 127표로 채택된 L19호는 북한이 지난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약속한 내용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L-42호 역시 북한이 올해 9월과 지난해 1월 감행한 두 건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가 6자회담을 통한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에 직면한 탈북자들의 처지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불법 이민자라는 중국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이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중국에서 체포돼 수감시설에 갇혀있는 탈북자들의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Those people from North Korea who leave the country are arrested in China might be subject also to.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27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이 가혹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들을 불법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은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not agree with a general statement that everyone who live North Korea is an illegal immigrant.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난 이유를 개별적으로 파악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경제적 이유 때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을 떠난 사람들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처음 북한을 떠났던 사람들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망 원칙이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인 중국에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도 매우 위험한 여정이라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임신해 국적 없는 아이를 출산하기도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집권 2기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적인 지도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날로 진화 발전하는 반면 북한의 노동당은 뒷걸음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19차 공산당 대회 개막 연설에서 오는 2050년까지 중국을 세계적인 지도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에 걸맞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강력한 군대,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경제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폐막 연설에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아편 전쟁 이후 온갖 능욕을 당하던 중국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아편 전쟁 이후 旧中国受人欺凌的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 공산당 총석에 연임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25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앞으로 보낸 축전에서 중국 공산당 19차 대회가 원만히 진행되고 당신이 당중앙위원회 총석이 당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선거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축전에는 지난 2012년에 있었던 형제적 중국인민 그리고 조중 친선 등의 문구는 빠졌습니다. 앞서 중국도 지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을 맞아 평양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신문은 중국이 축전을 보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중국이 보낸 축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악화된 북중관계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쿠바니 뭐 다른 곳까지도 뭐 조총련까지도 심지어 보도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메시지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 조선노동당이 뭔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지금 극에 달해 있다. 그것은 정말 북중관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다. 이런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형제당으로 불릴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공산당과 노동당 모두 반외세와 항일투쟁의 와중에 창건됐으며 1930년대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현대사연구소 정창현 소장입니다.
당시에 중국 공산당 동반특위 위원으로 있었던 위중민의 김일성에 대한 보고서에 1932년도에 입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노동당과 중국의 공산당은 지난 70년간 정부 차원의 외교관계 외에 당대당 채널을 가동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당은 추구하는 이념과 정치적 위상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공산당은 지난 30년 이상 개방정책을 펼친 결과 중국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려놨습니다. 중국은 1인당 소득이 8,000달러를 넘어섰으며 우주선을 발사하고 고속철도가 달리고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위상도 한결 공고화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비하면 북한 노동당의 위상은 초라합니다. 현재 노동당은 300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주민들은 노동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지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그 전에 붕기 전에는 진짜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머니 당을 찾아갔죠. 눈비오나. 지금은 어머니 찾아가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장마당 찾아가야나 뭐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 같은 건 이제 개떡 같은 거라 그리고 아야 당을 그 무시하고 그런 편향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일반 주민들 속에서 유입되고 있다. 이것이죠.
전문가들은 과거 비슷했던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이 오늘날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국제정세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1970년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개혁 개방을 추진했는데 북한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정창현 소장입니다.
신대탕트 시대에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수교를 성공적으로 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방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 또 북한도 남북대화에 나섰지만 결국 70년대에 북한은 결국 미국과의 대화에 실패하면서 안보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결국 군사비가 굉장히 많은 군비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경제건설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은 당을 운영하는 방식도 크게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982년부터 정치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와 개인 독재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임기제를 도입해 공산당 정치국원을 두 번 이상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공산당에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가 계속 들어와 중국을 활기차게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 노동당은 1970년 5차 당대회를 통해 당은 오직 수령의 사상에 의해서만 지도된다는 이른바 유일 지도체계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오직 김정은 위원장만 당을 지도할 뿐 다른 사람들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전국에 수만 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우는 등 우상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노동당도 발전을 하려면 당내 민주화부터 이뤄야 한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5차 당대회, 그러니까 1961년부터 1970년 사이 10년 동안에 완전히 김일성 개인의 절대적인 1인 독재 체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당내 민주주의가 죽어버린단 말이야. 당내 민주주의가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김일성이 앞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게 되는 거지. 독재 체제니까.
당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도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당은 크게 다릅니다. 중국 공산당은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을 선출하고 이들 가운데 7명을 상무위원으로 뽑는데 이 중 서열 1위가 공산당 총서기로 국가주석을 겸합니다. 또 최고 지도자의 임기는 2기 10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노동당을 아예 김일성당으로 규정하는 한편 당규약에도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감행했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이런 권력 세습이 노동당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습 체제가 등장한 김정인, 김정은이란 이 젊은이는 무슨 정통이 있습니까? 당에서 사업을 해봤습니까? 오로지 백두혈통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저 김정일이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자격이 없거든. 공포 정치를 하는 거지.
과거 중국의 마오쩌둥은 당과 인민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인민의 신뢰를 잃고 외부적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북한 노동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의 불법 구금 실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교화소에도 정치범들을 수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뿐 아니라 일반 구금시설인 교화소에도 상당수의 정치범들을 수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26일 발표한 북한의 교화소에 관한 보고서에서 양강도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지방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교화소가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 범죄자들뿐 아니라 많은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북한은 전 세계에서 정치범이 가장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정치범 관리소에 최소한 12만여 명뿐만 아니라 정치범들이 다른 구금시설에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구금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12호 전거리 교화소와 1호 개천 교화소 등 확인된 교화소가 6곳, 그리고 신의주 교화소와 사리원 교화소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교화소가 19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교화소에 수감된 인원이 몇 명인지 또 그 중에 정치범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능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범죄로 간주될 수 없는 범죄 혐의로 이들 교화소에 수감돼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서울에서 직접 청취한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분석을 비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형법을 검토한 결과 교화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정치범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형법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범죄를 금지하는 규정 이외에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같은 일반적으로 기본 권리로 간주되는 행동을 범죄시하는 조항들도 많다는 겁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함경북도에 있는 12호 교화소인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된 여성 수감자들도 정치범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12호에 수감되어 있는 1,000여 명 여자 수감자들 중에 800여 명이 강제 북송을 당한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1951년 유엔 국제난민조약에 의하면 그렇게 강제 북송을 당했다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범이거든요.
보고서는 북한 형법을 보면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화소에서도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여건 아래 강제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식량 배급으로 수감자들이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은 매우 고되고 때로는 위험한 수작업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의약품과 치료시설 부재가 더해지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수감 중 사망한다며 이렇게 사망한 수감자들의 시신은 수감시설 인근에 버려진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가 VOA나 BBC 같은 대북 방송을 통해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양에 주재한 슬린 전 대사는 2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지 등 실상을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슬린 전 대사를 김현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영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한 비상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영국이 북한을 실질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나요?
Well, I mean, obviously I'm not a politician. But the North Korean development.
북한의 독자적 핵 개발은 인근 지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지역과 국제사회는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은 현재 실질적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세계 각국이 방어체계와 억지력을 향상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펠런 국방장관의 발언은 현 상황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최근 영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국제사회의 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는 나라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최근 영국 BBC 방송이 대북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이 대북 방송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I don't see any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BBC 대북 방송이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BBC 방송은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이해시켜주려는 노력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VOA나 BBC, RFA 같은 대북 방송을 통해 북한에 더 많은 정보를 유입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지 등 실상을 알려야 합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 의문을 갖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데요. 대북 방송을 시작한 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관이 당국으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거나 공간 폐쇄 위기까지 갈 우려는 없을까요?
North Korea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왜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한 가지 측면은 바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입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섭을 원한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영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가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We ne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North Koreans with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 서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방법을 찾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북한에 포로로 잡힌 영국의 핵과학자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제작한 이 매머드 스크린사가 북한으로부터 컴퓨터 해킹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북한의 해킹 위협 어떻게 보시나요?
We have seen allegations of DPRK using
북한은 사이버 능력을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견해를 갖고 있는 조직에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북한의 해킹 의도는 뭐라고 보시나요?
We are, you know, anybody who watches North Korea knows that the
북한 당국이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비난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은 또 자신의 체제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누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북한은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국 정부는 최근 수정된 영국 정부의 북한 여행주의보에 따라 북한에서 진행해오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요. 잘한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In line with the travel advisory, they have no choice.
영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입던 수혜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국 정부의 여행 금지 권고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영국 문화원은 영국 정부의 권고를 따라야 하니까요. 북한의 현재 도발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조치입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북한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평양에 주재하시는 동안 영어 프로그램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북한 당국의 영어 프로그램에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
Well, I mean, there were lots of official comments. The official reaction was that the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매우 환영한다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는 북한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았고 또 외국인들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영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에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시나요?
Well, I mean, I think the in the tone in the failure of the
북한이 협상에 나올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나오지 않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의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북한이 협상 쪽으로 자세를 바꾸든지 아니면 북한 정권이 택한 길이 북한 주민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슬린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사로부터 BBC 방송의 대북 방송, 영국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가 북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나는 미국인입니다.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에서 정치적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온 타시타 투파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